남에서 북으로 하늘에서 땅으로 생명을 전합니다.
사랑과 믿음으로 세우는 생명의 강.
마음으로 이어지는
찬양의 향기 가득한 시간,
내 마음의 찬양. 북조선 형제 자매님들 안녕하십니까? 내 마음의 찬양 주나무 목사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엄지아 자매입니다.
네, 오늘도 성경 말씀과 찬양으로 여행을 떠나볼까요? 성경에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나와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기뻐하라는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지하자매님은 언제 어떤 때 기쁘세요?
맛있는 것을 먹거나 선물을 받았을 때요. 나를 기쁘고 즐겁게 할 만한 좋은 일들이 있을 때 기쁘겠죠? 그런데 하나님 말씀처럼 항상 기뻐하기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아무리 좋은 일도 반복되면 그게 당연하게 느껴지니까요.
일상에서 작은 일로 기쁨을 누리는 것도 중요하죠. 지아 자매님이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필요합니다. 그것이 크든 작든 이미 이루어진 것이든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든지요.
그럼 혹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뻐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기뻐할 수밖에 없는 또 좋은 계획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 아닐까요?
네, 지아 자매님도 내 마음의 찬양 방송을 계속하시다 보니 점점 생각하는 힘이 길러지신 것 같아요. 네, 맞죠. 하나님께는 언제나 완벽한 계획과 능력이 있으시죠. 그런데 문제는 그게 우리에게 잘 안 보일 때가 많다는 겁니다.
맞아요. 이 세상을 바라보면 여전히 살인, 강도, 그리고 가난함, 질병, 전쟁 등 두렵고 무서운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일어나도록 여전히 놔두시는 이유가 뭘까요? 또 이런 것들 속에서는 기뻐하기보다는 두렵고 슬픈 일들이 많잖아요.
아무 생각 없이 기뻐하기에는 이 세상은 너무 두렵고 악한 일들로 가득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 기뻐하라고 하십니다. 오늘은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어떻게 기뻐할 수 있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기쁨의 이유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정말로 더 궁금하네요. 슬프고 고통스러워하고 싶은 사람이 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모두 다 행복하고 기뻐하고 싶지만 그럴 수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기뻐하게 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이 기대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이미 기쁨의 이유를 발견한 수많은 믿음의 선배님들이 계십니다. 그 믿음의 고백을 찬송으로 한번 들어볼까요? 찬송가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함께 듣고 오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하지만 성경 말씀을 잘 모르는 사람에게 구원을 뭐라고 설명해야 할까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구원은 하나님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다시 하나님께 용서받는 길이 열렸다는 것이라 배웠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것을 복음이라고 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되는 것, 그래서 죽음 이후에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것, 그것을 구원이라고 합니다.
아, 성경 말씀을 잘 모르는 사람에게는 설명할 내용이 많은데 좀 더 일반적으로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표현으로 구원을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의 주제로 구원을 설명하면 구원은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영원히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안에서 영원히 기뻐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죠.
정말 좋은 설명인데요. 행복하고 기쁨을 누리고 싶지 불행하고 슬프고 싶은 사람은 없잖아요. 구원이 행복이나 기쁨이라면 모두 구원받고 싶어 할 것 같습니다.
구원이라는 하나님의 일이 어떤 감정으로 나타날까 생각해보면 그것은 기쁨일 것입니다. 먼저 기뻐하라는 성경 말씀을 찾아볼까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기뻐하는 말씀 중에서 가장 유명한 구절입니다. 데살로니가 지역의 교회에 보내는 바울의 편지 내용이죠. 바울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기뻐하는 것과 기도하는 것, 그리고 감사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알 것 같으면서도 또 모르겠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런 태도로 살기를 원하시는 것은 알겠는데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는지 모르겠다는 거죠.
네, 좋은 질문입니다. 저도 처음에 이 구절을 읽을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명령으로만 생각했었습니다. 명령으로 생각하니 기뻐할 수 없어도 내가 억지로 기뻐해야 하고 기도하기 싫어도 숙제처럼 하고 감사도 억지로 해야 하나 생각했습니다.
듣고 보니 하나님께서 안 되는 걸 우리에게 요구하진 않으셨을 텐데 기뻐할 수 있는 이유를 분명히 주셨으니까 기뻐하라고 요구하셨겠죠?
그렇죠. 성경 말씀을 그냥 우리가 지켜야 할 윤리, 도덕, 규칙책이라고 착각하면 우리는 정말 불행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했으니 시키는 대로 안 하면 지옥 간다? 라고 말하는 것 같죠. 문제는 우리의 실력으로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것을 지킬 능력이 안 된다는 겁니다.
다행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죠. 기뻐하라는 말씀도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크신 계획을 발견하라는 것으로 생각하면 될까요?
맞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은 원래 뜻대로 해석하면 예수님께서 주시는 기쁜 소식이라는 뜻이죠. 우리가 기뻐할 수 없는 이유는 기쁨의 이유를 찾지 못하거나 엉뚱한 데서 찾기 때문입니다.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서 기쁨을 발견한 사람의 이야기를 찾아볼까요? 하박국 1장 1절에서 4절, 13절에서 17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선지자 하박국의 묵시로 받은 경고라.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내가 강포를 인하여 외쳐도 주께서 구원치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나로 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목도하게 하시나이까? 대저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공의가 아주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공의가 굽게 행함이니이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폐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괴휼한 자들에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되 잠잠하시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사람으로 바다의 어족 같게 하시며 주권자 없는 곤충 같게 하시나이까.
그가 낚시로 모두 취하며 그물로 잡으며 초망으로 모으고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여
그물에 제사하며 초망 앞에 분향하오니 이는 그것을 힘입어 소득이 풍부하고 식물이 풍성케 되미니이다.
그가 그물을 떨고는 연하여 늘 열국을 사륙함이 오르니이까. 아멘.
이 말씀은 이스라엘이 나라 안팎으로 큰 위기를 맞은 때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질문하는 내용입니다. 이 당시 이스라엘 사회는 내부적으로는 하나님의 율법이 무너지고 악한 사람들이 의인들을 억압하고 외부적으로는 앗수르 제국의 침략으로 고통당하는 때였습니다.
저도 똑같은 고민을 했었어요. 하나님께서 선하시고 모든 나라, 모든 사람과 환경을 다스리신다고 하는데 왜 지금도 이 세상에는 악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하박국 선지자가 살았던 시대나 지금이나 악한 자들이 선한 사람을 물고기처럼 그물로 잡아먹는 것 같아요.
하박국 선지자는 선한 사람들을 벌레나 물고기처럼 죽거나 잡아먹으면서 오히려 그물에 절하고 그물을 섬기는 모습으로 악인과 침략하는 나라들을 묘사합니다.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무시하고 악한 짓을 하는데도 왜 하나님께서는 가만두시는지 질문하죠.
저도 하나님의 대답이 너무 궁금한데요.
네, 하나님의 대답입니다. 하박국 2장 2절에서 4절, 17절에서 20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정녕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의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대저 내가 레바논의 강포를 행한 것과 짐승을 두렵게 하여 잔해한 것, 곧 사람의 피를 흘리며 땅과 성읍과 그 모든 거민에게 강포를 행한 것이 내게로 돌아오리라.
새긴 우상은 그 새겨 만든 자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스승이니라. 만든 자가 이 말하지 못하는 우상을 의지하니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나무더러 깨라 하며 말하지 못하는 돌더러 일어나라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그것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보라, 이는 금과 은으로 입힌 것인즉 그 속에는 생기가 도무지 없느니라.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천하는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아멘.
일단 당장 우리가 원하는 때는 아니지만 더딘 것 같아 보여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때에 모든 심판이 이루어지고 온 세상이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게 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듣고 보니 요한계시록에 나온 최후 심판을 기다리는 성도들의 모습과 비슷한 것 같아요. 순교자들이 하나님의 정의를 이뤄달라고 소리치는 장면도 나오잖아요.
맞습니다. 직접적으로는 이스라엘의 타락을 심판하기 위해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사용해서 고통을 주셨지만 결국 그들 자신의 악함 때문에 심판하시겠다고 선포하십니다. 그들 역시 하나님이 아닌 우상 숭배와 죄악에 물들었기 때문이죠.
당장 고통 속에 있는 우리를 건져주시고 살려주시겠다고 말씀하셨다면 참 기뻤을 것 같은데 언제인지 모르지만 반드시 처벌하신다고 하셨네요.
어떻게 보면 하박국의 삶에는 당장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여전히 이스라엘은 바벨론에게 공격당하고 있으며 악한 세상에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데도 하박국 선지자는 기쁘고 즐겁다고 말합니다. 하박국 3장 16절에서 1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인하여 내 입술이 떨렸도다. 우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내 뼈에 썩이는 것이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초소에서 떨리는 도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영장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우리 집에 먹을 양식과 내 농장의 수확물과 내 소와 가축들이 있어야 기쁠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이 하나도 없어도 기쁘고 또 즐겁다고 고백하고 있네요.
하박국의 고백과 찬양에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는 여호와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 때문에 기뻐한다고 합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또 하나의 단서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여호와의 구원이시다라는 뜻이죠.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라는 말을 지금 우리에게 적용하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기쁘다고 할 수 있겠네요. 북조선의 성도님들도 같은 상황인 것 같아요. 당장 먹고 사는 것도 힘들지만 이 모든 악한 일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구원하신다는 약속만 붙잡고 살고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결국에는 모든 억압과 고통, 슬픔, 배고픔, 폭력 등을 다 물리치시고 해방하실 하나님의 약속을 기대하면서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여전히 죄악이 넘치는 세상에 있지만 예수님의 재림과 최후 심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도 여기에 있죠. 예수님 안에서 누리는 기쁨을 노래한 찬송가 주 음성 외에는 가사를 함께 살펴볼까요?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 이기네.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슬픔과 고통을 잘 아십니다. 친히 인간의 고통과 슬픔을 십자가에서 모두 겪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박국 선지자에게 약속하신 그날은 예수님께서 최후의 심판을 하시는 그날로 완성될 것입니다.
그날에는 악한 자들이 전부 멸망하고 또 고통과 슬픔이 없을 것이라고 약속하셨죠. 하나님의 약속은 지금 우리의 주어진 삶을 성실하게 살면서도 미래의 소망으로 인해 기쁨을 느끼게 하시네요.
하나님의 약속이 미래를 소망하게 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지금이 우리를 기쁘게 합니다. 기쁨의 고백, 주 음성 외에는 함께 듣고 오겠습니다.
나 주께 왔사오니
우리의 기쁨과 행복은 예수님 안에서 성령님이 주시는 기쁨입니다. 마치 집 밖으로 여행을 떠난 사람이 당장은 배고프고 목마르지만 내 고향집에는 맛있는 음식이 기다리고 있음을 알고 있는 것과 같죠?
아직 죄악과 고통스러운 환경이 나를 힘들게 하지만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집에서 결국에는 기뻐하고 행복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겠죠. 집에 황금이 가득한 사람이 지금 당장 돈이 없어도 하나도 슬퍼하지 않는 것처럼요.
네,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빌립보서 4장 3절 4절 말씀을 같이 볼까요?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자,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부녀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는 말씀이네요.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은 얼마나 큰 능력인지 날마다 깊게 알아간다면 우리는 기뻐하고 또 기뻐하게 될 것입니다.
이미 우리에게 있는 예수님의 능력과 약속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 성경 말씀을 통해서 계속 확인하고 생각해야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현실에서 벗어나 그냥 망상에 빠지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오히려 돈과 권력이 우리를 기쁘게 한다는 생각이 헛된 망상인 경우가 대부분이죠. 북조선과 남조선 모든 성도님들이 하박국 선지자처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은혜 안에서 기뻐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입니다. 그동안 너무 어려운 상황과 환경에만 마음을 빼앗겼던 것 같네요. 우리 모두 예수님께서 새롭게 하실 우리의 마음과 생각, 환경을 기대하면서 기뻐하면 좋겠습니다.
찬송가 기뻐하며 경배하세 들려드리면서 오늘 내 마음의 찬양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내 마음의 찬양 주나무
엄지아였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세요.
우리의 삶이 있습니다.
광야에
배움이 있습니다.
광야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광야 같은 삶 속에서
그신 하나님을 만납니다.
광야 학교.
북조선의 성도님들, 오늘 하루도 세상이라는 광야 한복판에서 살아내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애 많이 쓰셨습니다. 잘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여러분을 섬기는 저 길목사도 하나님 은혜로 평안하고 건강하게 잘 지냈습니다. 한인재미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지내시죠?
네, 목사님. 저도 잘 지내고 있습니다.
네, 많이 덥긴 해요. 엄청.
네, 날씨가 너무 덥더라고요.
그래도 이제 하나님께서 또 계절을 바꾸시고 더울 때 수고했던 것들의 결과들을 거둘 때가 되게 하시겠죠. 네, 가을이 올 곳입니다. 지난주 새로운 내용을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죠.
네. 사도신경에는 첫째, 성부 하나님과 우리의 창조. 또 둘째, 성자 하나님과 우리의 구속. 셋째, 성령 하나님과 우리의 성화 등 우리가 믿어야 할 복음의 핵심 내용들이 잘 나와 있는데요. 과연 그렇다면 한 분 하나님을 어떻게 성부, 성자, 성령, 삼위로 말할 수 있느냐에 관한 내용들을 살펴봤습니다.
그래요. 사도신경을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자세한 내용들을 앞으로 좀 오랜 시간 살펴갈 텐데 그것과 관련한 주제, 사도신경의 주제가 8개 있다고 했습니다. 아, 그중 맨 처음 것을 했었던 거죠?
네.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이 어디에서 입증되는가에 관한 11가지 정도를 알아봤습니다.
맞아요.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뭐 바꾸 말하면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느냐라고 누군가 질문해 온다면 성경 말고 철학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제일 먼저 대답해 줄 수 있는 것이 뭐예요? 자연세계 봐라. 각 부분이 얼마나 지혜롭게 정렬되어 있고 일정한 법칙에 따라 끊임없이 이어지는 변화와 작용이 있지 않느냐. 뭔가 지성적이고 전능한 존재가 있다는 것을 전제하지 않는다면 이건 도무지 일어날 수도 보존될 수도 없는 것 아니겠느냐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자연의 어느 곳에서나 볼 수 있는 질서 그리고 조화가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증명한다는 거죠.
네,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증명해주는 두 번째 사실은 이성적인 존재는 지성적인 존재로부터 나오지 않으면 존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말은 인간만이 이성적인 존재인데 이 이성이 저절로 생겼을 리는 없고 그것을 준 존재가 있는데 그분이 바로 완전한 지성의 하나님이시다입니다. 이렇듯 인간이 네. 가진 이성을 생각해봐도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도 하나님의 율법도 모르는 사람이라도 남의 것을 도둑질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죠. 또 부모님은 잘 섬겨야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일반적인 법칙을 알고 있다고요. 당연히 그런 것들은 이성 없는 본성에서 나온 것일 수 없습니다. 이 이성이라는 것은 지성적인 원인에 의해서 주어진 것인데 방금 전 하윤자매님이 말한 것처럼 그 지성이란 하나님이시죠. 인간이 가진 어떤 정당한 일들, 해야 될 일들 또는 하지 말아야 될 일들, 정당치 못한 일들이죠. 또 그 사이의 차이는 무엇인지 이런 일반적인 원칙이나 생각들 혹은 그것에 대한 모든 개념들 이제 그걸 봐도 아 뭔가 하나님께서 존재하신다, 존재하실 수밖에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글도 없고 책도 없어 뭘 배운 것도 아닌데 아프리카나 열대지방의 깊은 밀림에 살고 있는 부족들이 나무나 바위를 신으로 섬기는 것을 보면 인간은 본성적으로 신이 존재한다는 것을 깨닫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래요.
네, 참. 결국 이런 것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존재하신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맞아요. 우리가 무슨 잘못된 일을 저지르면 뭐 무섭기도 하고 걱정도 생기죠. 네, 그런데 그런 일을 생겨나게 하는 존재가 없이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겠죠. 그런데 그런 일을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니 이런 나쁜 일을 하고 나서 자극을 받는 양심의 현상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또 의인에 대한 상급과 악인에 대한 형벌 역시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합니다.
중요한 얘기예요. 뭐 물론 주변을 지금 돌아보면 일시적으로 악인이 잘 되는 경우가 있어요. 계속해서 또 경건한 자들이 억압을 받는 경우도 여전히 있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일반적인 법칙, 악인은 하나님께 반드시 심판당한다, 의인은 반드시 상을 받는다, 이것이 약화되는 것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뭐 이 생에서가 아닐 뿐이지 악인은 반드시 형벌을 받습니다. 일곱 번째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에 대한 증명은 정의롭고 순전한 법들을 통해 지혜롭게 다스림받는 사회적 질서와 통치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존재하시는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이런 질서는 뭔가 지성적인 존재가 승인하지 않고서는 사람에게서 시행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역사상 놀라운 기술과 예술 또는 통치력 등을 가진 예술가들이나 영웅들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존재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놀라운 지혜와 탁월한 덕성들은 모두가 이런 일들을 사람들에게 불러일으키고 장려해 줄 어떤 우월하며 전능한 원인이 반드시 있기 때문이고 당연히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네, 그들이 비록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뭐 훌륭한 철학가나 과학자 또 기술 개발자들, 그들을 통해 이루어지는 음악이나 작품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적당한 선에서 성도들도 즐거워하고 관심 가질 필요는 있어요. 아무튼 그런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또 뭐 노아의 홍수가 인류 역사 가운데 있었죠. 그리고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네, 그것을 기준으로 지금 날짜가 정해진 거고, 이런 메시아의 강림 등 장차 일어날 일에 대해 성경은 예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런 예언적 말씀을 통해서도 이것을 하시는 분, 하나님께서 존재하시는구나, 얼마든지 알 수 있죠. 왜냐하면 참된 하나님만이 그런 예언을 하실 능력이 있기 때문이죠.
네. 만물이 그들 나름대로의 고유한 목적들에 맞도록 지혜롭게 정리되어 있다는 것을 통해서도, 그리고 어떤 질서든 유한한 것에는 모든 것에 앞서는 최초의 것이 반드시 있기 마련인데, 하나님만이 모든 것의 시작이라는 사실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계심을 알 수 있습니다.
네. 자, 이제부터 새로운 내용을 하겠습니다. 여전히 뭐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제 25문이기는 해요. 그 안에 있는 새로운 내용입니다. 제가 25문 질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적인 분은 오직 한 분이신데 어째서 그대는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를 말합니까? 답은요?
이 구별된 삼위께서 한 분이시며 잠되고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친히 그의 말씀 속에 계시하셨기 때문입니다.
네. 오늘은 이 25문의 두 번째 주제예요. 하나님은 누구시며 어떤 분이신가?
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고, 세상의 모든 것을 만드신 분? 그러니까 모든 것의 주인이시라고도 할 수 있겠고, 또 보이지 않는 분, 사랑이라고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네, 하윤자매님 잘하시네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이런 분이다. 잘하셨습니다. 또 다 맞는 대답을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엄밀하게 말하면 하나님이 누구냐 그랬을 때 우리는 누군지 말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게 정확해요. 왜 그럴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는 그분은 너무나 광대무변하세요. 광대무변이 이게 한자 말인데 너무 넓다. 광대, 그리고 무변, 변두리, 가장자리가 없다예요. 그러니까 끝이 없는 거야, 그분은. 넓고, 너무 넓고, 너무 크고, 끝이 없는 분이시죠. 그러니까 그 끝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형태도 알 수가 없어. 또 그 안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가 없어. 본질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그분의 본질에 대해서 알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이런 분이다, 사실은 말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지 정의 내릴 수 없다고 하셨는데, 그럼 아까 제가 하나님에 대한 말한 것들은 뭘까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닌 걸까요? 아니면 제가 틀린 걸까요?
아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잘하셨어요. 맞습니다. 하나님 바로 그런 분입니다. 하윤 자매님은 하나님께서 그런 분이라는 걸 어떻게 아셨나요?
그야 당연히 성경을 읽고 공부하고 또 예배 시간에 설교를 듣고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너무 큰 분이시고 또 우리는 너무 무지해서 하나님을 정의 내릴 수 없어요. 그것은 분명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기 계시에 근거해서 그러니까 하윤 제비님이 말한 대로 성경을 통해서 어느 정도는 아 이런 분이구나 저런 분이구나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시라고 말할 때 다른 거짓 신들과는 구별되는 그분의 속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고유한 사역이 있어요. 속성과 사역. 이걸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말하는 것에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뭐 말할 수는 없지만 또 성경을 보면 말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오늘 살펴볼 주제니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철학적으로는 하나님을 어떻게 설명할까요? 또 신학적으로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 둘의 설명은 어떤 점에서 다를까요? 자, 먼저 철학은 하나님을 어떻게 설명하나요? 세상 사람들은.
철학적으로는 하나님을 스스로 모든 복이 충만한 영원한 정신 또는 지성이고 최고의 존재이고 자연에 나타나는 선. 그러니까 오름이나 좋음이겠죠. 그거의 원인이라고도 설명을 합니다.
그래요. 현재는 아주 잘 이야기해 주셨어요. 뭔가 정신, 지성, 선 이런 이제 어떤 실체가 있다기보다는 그러한 정신세계 이제 이런 것으로 하나님을 주로 정의내려요. 그렇다면 교회가 제시하는 뭐 다른 말로 신학적으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좀 길어요. 그런데 우리 한 자매님 천천히 잘 또박또박 읽어주세요.
네, 하나님은 교회가 받아들이는 분으로서 다음과 같은 분입니다.
네.
하나님은 영적인 본질로서 지성이 있으시며 영원하시며 모든 피조물들과 다르시며 불가해하시며 그 스스로 지극히 완전하시고 또 불변하시며 권능과 지혜와 선하심이 무한하시며 의로우시고 참되시며 정결하시고 자비로우시며 긍휼이 풍성하시며 지극히 자유로우시며 죄를 미워하시는 분이십니다. 곧 영원전의 아들을 자기의 형상대로 낳으신 성부시요 성부와 함께 영원한 형상이신 성자시요 성부와 성자로부터 나오시는 성령이시니 이 하나님은 선지자들과 사도들이 전한 확고한 말씀과 또한 신적인 증언들로 말미암아 신적으로 계시되셨습니다. 영원하신 성부께서 성자 및 성령과 더불어 천지와 그 만물을 창조하셨고 모든 만물들에게 임재하사 그의 섭리로 그것들을 보존하시고 다스리시며 그것들 속에 모든 선한 일들을 이루시며 그 자신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인류 중에서 성자로 말미암아 영원한 교회를 택하시고 자기에게로 모아들이셨습니다. 이 교회로 말미암아 이 한 분이신 참되신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계시된 말씀을 따라 이 땅에서 알려지시고 찬송을 받으시며 또한 내생에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또한 의인과 악인의 심판주가 되실 것입니다.
아멘. 네, 아멘 해야 돼요. 조금 길긴 한데 이걸 지금 당장 다 이해할 필요가 없어요. 앞으로 이것을 조금씩 조금씩 해갈 거니까. 일단 두 가지를 이야기했잖아요. 세상이 말하는 하나님, 철학이 말하는 하나님, 그리고 신앙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교회가 말하는 하나님 두 가지를 말했는데 먼저 이 두 가지의 차이를 간단하게 다루고 이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성경의 하나님에 대해 교회의 하나님에 대해 알아볼게요. 어떤 점이 다를까요? 철학의 설명과 교회의 설명, 하나님. 먼저는 완전함에서 다릅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교회의 설명에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과 그 사이의 구별, 뭐 선택이나 예정하심, 또 성자를 통해 교회를 모아들이는 일 등 본질상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은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철학이 하나님을 설명하는 데 있어 부족한 것들을 채워주는 것이니까 하나님에 대한 교회의 설명은 완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우리 한재미님이 완전함에 대해 잘 설명해 주셨는데 아주 간단하게도 설명할 수 있어요. 아까 철학이 말한 하나님은 짧았죠. 내용이 짧아요. 할 말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교회가 말한 하나님은 엄청 길죠. 네, 완전해요. 설명이 정말 완벽한 거예요. 네, 설명의 길이만 봐도 아, 하나님에 대한 교회 설명이 완전하구나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완전하면서 다르고요. 두 번째로 하나님에 대한 교회의 설명과 철학의 설명은 그 효과 면에서 다릅니다. 이게 참 중요한데 방금 전에도 말했지만 교회의 설명에는 뭐 하나님의 속성 또 삼위 하나님의 위격적인 구분 그리고 하나님의 사역 등이 설명되어 있어요. 이런 것들은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에 대해서 아 참된 지식을 갖게 만들고 하나님 이런 분이구나. 그리고 그 하나님을 참되게 알게 되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그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기도 하고 또 두려워하기도 하죠. 경외하고 또 어떻게 돼요? 삶에 있어서 거룩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겠구나 라고 한 인간을 만들어요. 반면 하나님에 대한 그런 내용이 없는 철학의 설명은 어떨까요? 뭐 하나님을 온전히 설명하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겠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요. 사람으로 하여금 그런 결과를 가져오지 못하게 하겠죠. 자, 이렇게 완전함과 효과 면에서 너무나 다른데 이제부터 교회가 설명하고 있는 그 아까 하윤재미님이 길게 읽어주신 하나님에 대해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하나님에 대한 가장 중요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을 알아보고 그 다음 하나님에 대한 설명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말씀을 읽죠. 출애굽기 3장 14절, 로마서 11장 36절.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현자매님, 이제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 존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은 원인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지금 이제 제가 여기 책상에 앉아있잖아요.
네.
이 책상의 원인은 뭘까요?
가장 큰 원인은 나무일 거고요. 그 밖에 뭐 공장,
그렇죠.
사람, 뭐 톱, 망치 같은 것들이 책상이 존재하는 원인이 아닐까요?
그래요. 뭐 원인이라고 말을 해서 그렇긴 한데 아무튼 존재하는 것이 거기에 그것이 있게 되는 과정 중에 모든 뭐 사람 아니면 모든 일들 그걸 원인이라고 봤을 때 그런 것들이 있죠. 제가 왜 여기 있겠어요? 왜냐하면 어머니, 아버지가 제게 계셨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여호와거든요. 야훼라고 하셨는데 이게 무슨 뜻이에요? 어떤 원인이 없이 존재하시는 분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하나님을 만든 존재도 어떤 재료도 없이 어느 것에도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홀로 존재하는 분이시라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 로마서 말씀에서는 뭐라고 했나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무슨 얘기예요? 만물의 원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어떤 원인도 없으신 분이면서 동시에 모든 존재의 원인이신 분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그게 하나님이고 그런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 야훼입니다. 그 하나님을 본격적으로 알아보죠. 교회가 하나님을 설명하는 것에 관해 먼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영적이시다. 요한복음 4장 24절, 고린도후서 3장 17절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하나님께서 영이시라는 것은 형체가 없으시고 눈에 보이지 않으시고 감각으로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5절, 디모데전서 1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그런데 목사님, 네.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나타나셨고 사람들은 알아봤다는 말씀이 있는데 이건 어떻게 된 걸까요?
그래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뭐 볼까요? 창세기 18장 1절.
여호와께서 마므레에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네. 그런데 그 다음 절에 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창세기 18장 2절 3절.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 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네.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을 때 아브라함의 눈에 보여진 존재는 분명 사람이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자주 나타나신 것은 하나님께서 영적인 존재가 아니라서가 아니고요. 그저 일시적으로 육체의 모양을 갖고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질을 드러내신 건 아니에요. 그분의 본질은 아무도 본 사람이 없고 볼 수도 없습니다. 출애굽기 33장 20절 23절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그렇네요.
네.
또 궁금한 게 있는데요.
네.
성경을 읽다 보면 눈이나 팔이나 또 방금 읽었던 말씀처럼 등이나 얼굴이나 하나님께서 이런 인간의 몸에 여러 기관들을 지닌 것처럼 말씀하는 곳이 많은데 하나님께서 영이시라는 것과 이것을 어떻게 연결을 지어야 할까요?
그런 표현이 많죠? 뭐 적지 않아요? 이사야 59장 1절에도 나오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네, 뭐 이런 구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손도 있으시고 귀도 있으시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아까 말한 대로 영이십니다. 그럼 이건 도대체 뭘까 싶죠. 이건 우리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에서 그렇게 비유로 말씀해 주신 거예요. 신인 동형론이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의 수준이 너무 낮으니까 그런 우리에게 이해시키고 설득시키는 방법으로 내 귀로 듣고 내 손으로 구원할게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죠.
그럼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는 것도 하나님께서 어떤 형태나 실제 모습이 있는데 사람을 그렇게 만드셨다는 것이 아니겠네요?
그럼요. 당연합니다. 우리 자신의 생김새를 생각하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다고 하니까 뭐 하나님도 나처럼 생기셨겠네. 눈은 두 개, 코는 하나, 귀는 두 개. 그래서는 안 됩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것은 어떤 영혼의 본질과 영혼의 능력과 순전한 모습에 관한 것이지 육신적인 어떤 형태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자, 두 번째로 교회는 하나님을 어떻게 설명하고 정의할까요? 두 번째, 하나님은 지성적이십니다. 시편 103편 13절 14절을 읽겠습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께서 아신다고 하시네요.
맞아요. 주님은 심지어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0절.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네. 우리 머리카락 개수까지 다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지난주 하나님께서 존재하신다는 것을 인간의 이성이나 일반적 원칙에 대한 지식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고 했죠. 아까 복습도 했지만 인간에게만 있는 그런 것들이 저절로 생겼을 리는 없고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께서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지식과 지혜의 신이신 거죠. 그래서 시편 94편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귀를 지으시니까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시니가 보지 아니하시랴. 결국 듣고 보고 모든 것을 다 아신다는 거네요.
그렇죠. 들으면 보면 알게 되잖아요. 네, 이렇게 하나님은 지성적인 분이십니다. 교회는 또 어떻게 하나님을 설명할까요? 세 번째네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입니다. 시편 90편 2절.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라.
영원하다는 것은 하나님이 시작도 끝도 없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자, 교회는 또 어떻게 하나님을 설명할까요? 네 번째,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들과 구별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연 그 자체나 일부분도 아니시고 그렇다고 물질도 아니시고 형체도 없으시고 그러면서 만물을 존재케 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그렇죠. 뭐 가까운 나라에서는 모든 존재하는 것을 다 신으로 말하죠. 고양이 신, 강아지 신, 심지어 사람 연예인도 신이라고 말하는데 어떤 그런 것들이 하나님이 아니에요. 예, 그분의 본질은 다른 것들과 뭐 혼합되거나 뒤섞여 있지 않습니다. 다른 모든 것들과는 전적으로 다르고 또 구별된 분이십니다.
목사님, 모든 만물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고 했는데 그렇죠. 그럼 뭔가 하나님은 만물과 같은지 아니면 최소한 비슷하든지 하다고 해야 할 것 같은데 완전히 구별된다고 하네요.
조금 어렵죠. 만물은 정말로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지금도 계속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생겨났을까요?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맞아요. 창조, 아무것도 없는 데서 모든 것을 만드셨죠. 그러니 하나님과 만물은 구별되는 거네요.
그렇죠.
그럼에도 당신께서 말씀으로 지으신 것이니 만물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고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죠.
그리고 베드로 사도가 우리 성도는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들이라고 베드로후서 1장 4절에서 말했는데 이 말씀도 하나님과 우리의 구별이 느껴지기보다는 동질성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현자매님이 계속 하나님으로부터 왔는데 어떻게 하나님하고 다르냐 뭐 그런 궁금증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 베드로 사도의 그 말씀의 참된 의미는 하나님께서 구원 얻은 자들 속에 거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복종한다는 것 말고는 다른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와 분명히 구별되십니다. 교회는 또 어떻게 하나님을 설명할까요? 다섯 번째, 하나님은 불가해하십니다.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앞에서 말한 것처럼 광대무변 하시기 때문이고 또 우리의 지각이나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 아닐까요?
맞습니다. 광대무변, 너무 넓어서 가장자리도 없다. 네, 또 우리의 지식이 부족하다.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본질이 전달된다고 해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자,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계속해서 25문, 신적인 분은 오직 한 분이신데 어째서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일체를 말합니까? 그 중에 이 두 번째 질문에 대해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하윤재민님 오늘 나누고 싶은 게 있을까요?
네,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찬양의 한 구절이 떠올랐는데요.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방패이신 하나님이 정말 너무 위대한 분이시라는 거에 저의 어떤 든든한 백이 생긴 것 같아서 너무 든든해지는 그런 말씀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 귀한 은혜를 나눠주셨네요. 수고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된 북조선의 성도님들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아래 승리하십시오. 광야 한가운데서 건강하고 안전하길, 무엇보다 마음이 평안하길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함께 선포할까요?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우리는 그 아래서 즐겁게.